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남북 상호 간의 문화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 마련된 내가 본 일본 시간에는 한국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박현자 씨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한국인 가수 이광필의 메구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인포메이션입니다. 10월 15일 모든 당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납치 문제 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29일에는 각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제5차 관계성청 대책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납치 문제에 관한 향후 대응 방침이 재확인됨으로써 이에 입각해 관계성청이 서로 협조하고 실무적인 면에서도 납치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북조선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과 납치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해 관계성청에 보고가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대북 조치와 관련 시책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와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에서는 오바마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예.
내년 1월에는 그 신정권이 출범합니다. 그 오바마 정권의 북조선에 대한 그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먼저 그 이른바 핵 문제에 관한 좀 오바마 새로운 정권의 목표라는 것으로 좀 생각하면은 뭐 그것이 이 그 부시 정권과 너무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벌써 오바마 후보 자체가 북조선의 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그리고 그 검증 가능한 그 북조선 그 핵무기나 뭐 핵계획으로 좀 포기를 좀 목표로 좀 한다 막 그런 이야기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는 좀 똑같고 그다음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너무나 좀 그 적극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좀 직접적인 그 연장안에 좀 외교하고 그 다음에 다장안에 외교도 마트루다 좀 같이 하려고 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오바마 정권의 대북조선 정책으로서 벌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역시 이 협상으로 좀 동원해서도 어떤 좀 그 딜을 좀 그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갔고, 그렇다면은 그 지난 2년 동안 그 부시 정권에서 해왔던 정책과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번에 좀 오바마 정권이 그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클린턴 시대 때 8년 동안 계속 해왔던 그 북조선에 대한 자세, 태도, 정책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약간 공화당 부슈 정권하고 좀 다른 점도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서는 그 미사일 문제를 좀 부슈 정권보다 보다 좀 중요시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결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북조선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증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도 좀 압력적으로라고 할까 좀 너무나 엄격한 그 간제적인 좀 그 반법 수단도 취할 것이라고 그런 것도 너무나 좀 명백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납치 문제 관해서도 역시 인권,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깊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납치 문제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북조선에게 요구를 좀 할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북조선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북조선은 물론 좀 기본적으로 환영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조선에서 좀, 대미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클린턴 시대에도 좀, 대미 협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도 있어가지고, 뭔가 좀 큰 그 합의를 좀 축구해가지고, 할 것 같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권은 적어도 4년 나갈 테니까 4년 동안 있다면은 그 가운데 국교 정상화라는 그런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축구할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그 내년 1월 이후에는 북조선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핵화 문제는 지금 제2단계에 마무리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비핵화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6차 회담은 좀 수석 대표 회의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달 말은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달에 12월 달에 조에는 개최돼가지고 검증 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다협의를 좀 할 가능성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2단계를 완전히 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조선으로서는 부슈 시대가 아니고 내년 1월 이후에 오바마 새로운 정권이 나온 후에 타협으로 좀 만들려고 할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즈미 선생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내가 본 일본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 일본과 남북 상호 간의 문화 이해를 깊이 하는 시간입니다. 지지난주부터 4주간에 걸쳐 도쿄 시내에서 한국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박현자 씨를 초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저번에 그 대한민국. 네. 나라 이름의 대한민국 아니라 길게 대한민국이라고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실제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6년째 경영을 해 오시고 계시죠?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경영해 오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6년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전국에서 월드컵 이후로 또 네. 한류와 맞물려서 한류 팬들이 많이 전국에서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이렇게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많은 일본 분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편지도 보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오실 때 뭐 맛있는 케이크라든지
네.
또 이렇게 선물도 사오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교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주 참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편지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네네.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남성분도 있으시고요. 이제
그래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신데요.
네.
남성분 중에서도 한국어 공부하시는 남성분이
네.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예쁜 글씨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이 음식을 먹고 1년 동안 힘냈으니까 내년에도 또 1년 동안 좋은 음식 부탁한다고
네.
너무나 예쁜 글씨로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더 정말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저 같으면 그냥 먹고 끝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자기가 그 받은 용기 그런 것을 또 주인한테 그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네.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또 다른 뭐 편지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그리고 어떤 여성분들은
네.
이제 가게에 자주 오신 단골분들이신데요.
네.
그날그날 저의 얼굴 상태를 보고 체크를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는 언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언니, 뭐 다음에도 오실 때 그렇게 밝은 얼굴로 해주세요. 라는 둥. 어쨌든 제가 또 많이 기분이 또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으면
네,
그 다음 날 또
네.
필히
네.
편지를 보내셔서 어제 언니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라는 둥둥 그런 편지를 세세히 보내주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니가 많이 피곤한 거 아니시면서 뭐 필요에 좋은 향수도 사다 주고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일본 분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고요. 참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외에도 지금 6년간 이렇게 그 식당을 경영해 오시면서 일본인 손님들의 그 변화라든가 또 다른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6년 전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네.
그때는 한류 붐 전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주문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한류 붐을 시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를 거의가 한국어로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변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정말 열심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이제 한국어로
네.
주문하시고
네.
정말 대단해요. 예, 그렇군요. 자, 지난 시간인가요?
네.
손님들의 변화가 남성분에서 여성분들로 많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우리 현자 씨가 음식을 대접하는 가운데 나는 이런 맛을 이분들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 현자 씨만의 그 특징이라든가
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 한국에서도 제 고향이 전라도인데요.
네네.
한국에서는 음식 그러면 가장 손꼽히는 곳이 전라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곳의 음식 맛을 일본에 와서 손님들한테 제공하면 먹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 맛으로
네.
저희 고향 음식 맛으로 음식 김치라든지 다른 찌개라든지 나물 종류를 전라도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손님들한테 그래서 호평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맛이 조금 매운 맛인가요?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진한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춘다기보다는 그 한국의
네.
그 독특한 전통적인 맛을 일본인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매일매일 이렇게 드시고 계실 텐데.
네네.
그런데 일본에 사시니까 일본 음식 가운데도 뭐 좋아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저는 우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도
네.
너무 좋아해요. 네. 예. 우동도 근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덴푸라 우동도 맛있지만 저는 네. 야채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산, 예, 또, 산채 우동이라고요. 네네. 그 우동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집집마다 그 특유의 스프 맛들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 먹었던 가게 맛없는 가게 한 군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우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오늘도 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오늘은 6년째 일본 동경 신주쿠에 있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요리점, 한국 식당을 경영하고 계시는 박현자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은 그 17년간 일본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점과 또 앞으로 그 장래 희망이 있으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에 대한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지난주부터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다른 나라 납치 피해자 가족들 간의 연대에 관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태국 납치 피해자 가족과의 연대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의 납치 피해자 상황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으로 돌아온 납치 피해자 등의 증언을 통해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 등 일본 이외의 나라에도 북조선 납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본 국내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아노차 판조이시라는 여성이 1978년에 북조선에 납치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귀국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소가 히토미 씨의 남편인 젠킨스 씨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태국의 납치 피해자 가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를 꾀하고 있습니까?
2007년 3월 당시 가족회 부대표였던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 이즈카 시게오 씨 등이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있는 아노차 씨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노차 씨의 오빠인 숙한 판조이 씨 등과 면담을 갖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결속을 다지자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이즈카 씨는 동생이 납치당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니 함께 싸우자고 숙한 판조이 씨를 격려했습니다. 숙함 씨는 요즘에는 동생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2007년 9월에는 수도 방콕에서 민관 합동으로 주최한 북조선 인권상황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가족회 사무국장이자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남동생인 마스모토 테루아키 씨가 보고했습니다. 테루아키 씨는 태국인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태국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청중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 소가 히토미 씨의 남편 젠킨스 씨도 강연을 통해 태국인 납치 피해자 아노차 씨와 평양에서 가졌던 교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젠킨스 씨에 따르면 아노차 씨는 마카오에서 보트로 북조선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젠킨스 씨에게 빨리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평양이 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07년 12월에 가족회 등의 주최로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는 일본과 한국, 태국 등 5개 나라의 납치 피해자 가족과 지원단체가 참가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아노차 씨의 조카 반종 판조이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각지의 관계자들이 서로 연대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조선 납치 해결 국제연합을 결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2008년 8월에는 태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메구미 상영회와 가족회 등에 의한 강연회가 개최됐습니다. 방콕에서는 지역 학생 등 100명 이상이 참가해 태국어 자막이 달린 영화를 열심히 관람했습니다. 강연회에는 가족회의 마스모토 사무국장이 참석해 일본과 태국 등이 서로 연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과 태국의 가족들 간의 연대는 태국에서의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납치 피해자 구출 운동이 진전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노차 씨의 구출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자 태국 정부는 북조선 측에 아노차 씨의 소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태국 정부 사이에서도 납치 문제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루마니아 납치 피해자 가족 간의 연대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 가족의 메시지입니다. 1977년 10월, 당시 29살의 회사원이던 마츠모토 교코 씨는 도토리현에서 집 근처 뜨개질 학원에 가던 도중에 납치당했습니다. 그럼 교코 씨의 오빠, 마츠모토 하지메 씨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코가
북조선에 납치당한 지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 가족은 교코를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오늘까지 지내왔단다. 최근 일본 국내와 일본 정부에서도 북조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 우리 가족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교코를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는 올해로 85살이 되셨어. 몸은 건강하신데 연세가 연세인 만큼 무릎이 아프다거나 피곤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해.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하시니 가족 걱정은 하지 말고 오로지 교코 자신의 건강에만 유념하면서 생활해 주길 바래.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아무쪼록 건강하게 생활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께서는 교코가 사라진 후에도 늘 교코를 위해 요리를 만들곤 하셔. 교코가 돌아오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올해도 어김없이 요리를 만들고 계신다고 하니 교코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잘 지내길 바래. 나는 올해로 61살이 됐어. 이제 1년 후쯤엔 회사도 정년 퇴직해야 될 것 같은데 가급적 오래 근무하며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하루빨리 교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내서 하루하루 생활에 나가도록 노력할게.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 마츠모토 하지메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금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릴 곡은 한국인 가수 이광필의 매구미입니다. 이광필은 자신 또한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북조선에 납치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13살 때 납치당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한국이 서로 연대해 나갈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이 곡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이광필의 메구미.
바람은 알고 있을까 너의 지난 시간을 하늘은 바다는 알고 있겠지 우리가 보고픈 만큼 너도 사무칠 텐데 매구미 매구미 어린 너는 어찌 겨 들러 날개를 달아야 날아올 텐데. 다시 만날 때까지 매구미 매구미 이겨내야 해.
이광필의 매구미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주파수 9690kHz에서 그리고 새벽 2시부터는 주파수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880kHz에서 그리고 새벽 1시부터는 주파수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33분부터는 주파수 9965kHz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일본어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조선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